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우리 찬양 인도하느라 수고하신 POP 또 특성하신 자매 우리 격려하십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하셨겠지만 따뜻하게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남은 생애 첫 시간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인사가 너무 비장했나요? 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오늘 끝까지 승리합시다. 보면 되죠. 치워주시겠어요? 오늘은 시편 40편. 우리 다 엽시다. 시편 40편 1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편 40편 1절서부터 10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세 가지 언어라는 동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고 공부를 좀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딴짓을 합니다. 배우러 내보내면 이상한 것만 자꾸 배워가지고 와요. 뭘 배워갖고 오나 봤더니 처음에는 개소리를 배워와요. 개소리. 개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개구리 소리를 배워와요. 화가 나서 다시 내보냈어요. 세 번째는 새 소리를 배워와요. 아, 얜 도저히 불가능한 녀석이구나. 그리고는 내 쫓아버렸어요. 너 나하고 인연 끊자. 너 같은 아들 안 둔 걸로 할게. 너도 나 찾지 마라. 그리고는 아들을 매몰차게 내 쫓았어요. 이제 조그만 행랑 하나를 챙겨서 아들은 정처 없이 길을 가는데 밤을 만난 거죠. 근데 앞에 아주 음산해 보이는 큰 성이 보이는 겁니다. 해서 여기서라도 하룻밤을 좀 묵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문을 쾅쾅쾅 두들겼어요. 그 성의 주인인 듯한 사람이 문을 열고 삐끔이 나오는데 그 사람 모습도 굉장히 음산해요. 근데 그 안쪽에서 아주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쿵쿵 하면서 들립니다. 젊은이 왜 문을 두들겼어? 예, 제가 길을 가다가 밤을 만났네요. 여기 인적은 없고 이 성에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이 성을 지키긴 하지만 많은 나그네들이 이 성에서 자다가 참 방금 뒤에서 우는 개소리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저 개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저렇게 컹컹거리면서 짖는데 그만 저 개들에게 물려서 성한 사람이 없다오. 그래도 자고 갈 마음이 있으면 들어와서 자고 가게나.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성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사라졌어요. 밤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예상을 하고 주인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마다 짖던 개들이 조용해요.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이 청년이 그 개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개 언어를 배웠으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개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 사납던 개들이 온순해지면서 이 청년과 밤새 뭔가 그렁그렁그렁그렁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참 별일이 다 있다. 그리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니 어젯밤 그 개들과 무슨 대화를 그렇게 했어? 예, 여기 성 지키는 주인이라 그러셨습니까? 이 성이 내 건 아니고 난 그저 성을 지키는 성직에 불과하네. 제가 놀랄만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개들은 지금 마법에 걸렸는데 그 형벌로 이 성탑 밑에 깊이 묻어놓은 보물을 지켜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그 보물을 알려줘야 자기들의 마법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이 그 마법에 풀려나기 위해서 빨리 이 성탑 밑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데 누구든지 와서 이 보물을 좀 파내주시오 라는 몸부림으로 절규하듯이 그렇게 사람만 보면 컹컹 하면서 짖었던 겁니다. 아니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나? 아 제가 개 언어를 배웠거든요. 이건 동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 청년하고 그 성탑 밑에 감추어진 누군가 숨겨놓은 그리고 이 개들에게 마법을 걸어놓은 그 보물을 파내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개들은 마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 밑에 누가 해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 성 안의 개는 뭘까? 개 자체보다는 그 개가 짖었던 그 분노와 절규에 가까운 그 개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 우리 인간의 내면에 분노, 아픔, 상처, 절규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 밑에 그 절규와 분노와 상처를 파내면 누구나 감추어놓은 보물이 있는데 그걸 좀 알아달라는 비명이 이 세상엔 그와 같이 가득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런 거 보면 가만히 비록 동화의 한 파트지만은 세상 안팎에 가정 안팎에 교회 안팎에 많은 비명 소리가 있어요. 절규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아픈 상처도 있고 그리고 저마다 비명을 질러요. 나 이렇게 아파. 그렇잖아요. 사실 이 기도에 나오는 것도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쩌면 그 절규나 분노나 비명소리 같은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귀를 조금만 기울이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발견이 되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분명히 되는데 저마다 자기 상처가 급급하니까 남의 아픔에 전혀 귀를 기울일 여지나 여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에 참 그 좋은 말이 많은데 얼싸안다라는 말 자주 쓰죠. 우리 민족이 우리 결애가 얼싸안고 얼싸안다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부둥켜 허그한다? 예, 요즘 뭐 유행 가운데 프리허그라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낯선 사람끼리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행사를 외국에서는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고독하고 뭔가 외로운 거예요. 가족끼리 있어도 외롭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외롭고 외로워요. 그런데 얼싸안는다는 우리말 속에 담긴 표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얼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혼 또는 정신, 내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냥 허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누가 보지 못하는 그 안에 고통, 내면의 아픔까지도 얼싸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이 훨씬 맛이 나고 깊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얼싸안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밤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시편을 시작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뭘 기다렸을까? 분명 이 시인도 어떤 절박함, 간절함, 소원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소원일 수도 있겠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뭘 기다렸을까요? 오늘 시편 전체를 보면 이 기다림은 구약의 끊임없는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갖는 그런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좀 더 거룩해지고 싶고 의롭게 되고 싶고 종교가 갖는 하나의 덫이라는 싸움이죠. 지금 이 다윗이라는 시인은 한때 그런 시간을 추억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런 어떤 근본적인 목마름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적이 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누가 귀를 기울였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늘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 말은 조금 문학적 표현이긴 한데 나는 언제나 너희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시적인 표현으로 그려낸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 모든 호흡이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처절한 어떤 부르짖음의 시간들이 많았겠지만 다윗에게 가장 혹독한 부르짖음은 어떤 문제였을까요? 죄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몰랐어요. 시편에 보면 그 사건에 관련된 시가 여러 편 등장을 하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지적했을 때 다윗은 치를 떨고 분노하면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 그런 놈이 있단 말이오. 그러자 나단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지적 앞에 소리도 못 내고 신음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진짜 무너진 사람은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느 그 가래천식 그 광고에 보면 소리가 나는 것은 땡땡땡이 아닙니다.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정말 가루가 완전히 먼지처럼 미세하게 부서지면 소리가 안 나요. 다윗이 그 정도로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 근거를 찾을 길 없을 정도로 무너졌어요. 설마 자기가 지적했던 그 장본인이 자기일 줄은 몰랐어요. 다윗이 그 무너짐 속에서 어떤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2절. 나를 무슨 웅덩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뭘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 뭐 별다른 웅덩이가 아니에요. 어떡하나. 이 상태가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어떡하나. 답이 없을 때. 거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아직도 뭔가 내가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그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져 있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으로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지면서 어떡하나 자기 속에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행위를 따라서 매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죄가 씻어지고 해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답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제사로도 답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딱 한마디 절규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예요. 어떡하나. 내 안에 답이 없다. 그게 로마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주제 아닙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남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일 없어요. 남의 허물에 대해서 분노할 일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인격과 성숙도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시선이 모아질 때 그게 드디어 방향을 바로잡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창기 젊은 날, 젊은 시간에는 자기 의기를 뿜어내고 울분을 뿜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씩 배반 후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나서야 자기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도 모자라는 인간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누가 이 자리에 던져져 있을까요? 내 안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 기막힐 웅덩이에서 그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셨다고 성경이 표현하죠? 반석 위에 두사 그래요.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이라는 말이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반석은 언제나 여기서는 뭐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항상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은둔처를 얘기합니다. 물론 반석을 그리스도로 묘사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만은 그냥 시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둔처,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그의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기에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방금 찬양을 불렀죠? 새 노래로. 자, 다윗은 음악가입니다. 그의 품에 하프가 들려지면 훌륭한 연주가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는 말재로 양떼를 데리고 몇날 며칠 들판에 나가서 온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의 창조한 별빛 아래서 달빛 아래서 악기를 타며 노래를 불렀던 훌륭한 연주가요, 음악가입니다. 수많은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웬일로 새 노래라는 표현을 합니다. 김소월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더군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수천 년 뜨거워지던 달인데 어느 날 김소월 씨 마음속에 그 달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움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딱 한 줄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롬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수천 년 뜨거워지던 달인데 어느 날 그 달이 새삼스레 보인 겁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 처음 영접하고 나서 새로 맞는 아침은 어제 그 아침이 아니죠. 새로 맞는 일터는 어제 그 일터가 아니에요. 생존 경쟁의 친, 밥 3끼에 연연하는 일터가 아니에요. 어느 날 그 현장이 내 사명의 현장으로, 미션의 현장으로 새롭게 눈떠지는 겁니다. 수련회 참석했다가 예수 영접한 어느 자매가 간호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주 얌전한 자매였는데 대학 시절이었어요. 마지막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인데 그 얌전하던 자매가 손을 들고 나와서 자기가 간증하겠대요. 자기는 간호사로 취직을 해서 백의 천사에 너무 낭만적인 생각만 하고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끔찍했대요. 매일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아픈 사람만 하루 종일 만나니까 이게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래요. 이걸 내가 평생 해야 될 직업인가 하는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소녀 시절에 꿈꾸었던 나이팅겔의 흰 가운에 흰 캡만 생각을 하고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취직을 했는데 현장은 그게 아니에요.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일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는 사람을 평생 만나고 살아야 되는 자기 운명이 그렇게 비참하더래요. 어디서 애인 직업도 이런 못된 직업을 내가 택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학부 수련회 따라왔다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첫 마디가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매일 지겹게 만나던 그 환자에게 가서 정말 나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허물을 덮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새롭게 직업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어제 일터가 어제 일터가 아니죠. 아마 다윗에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은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이 다른 찬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새 노래로 그랬어요. 새 노래로.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듣고 두려워합니까? 보고 두려워합니까? 찬양을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찬양은 듣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듣는다 그랬어요? 보고 그랬어요? 보고. 자, 여러분. 새 노래. 찬양을 어떻게 봐요? 다윗은 분명 본다고 썼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새 노래를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새 노래를 듣고가 아니라 보고, 보고. 뭘까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보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입술에 올려지는 찬송과 바뀌어진 삶을 사람들이 보고 누구를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바울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는 흠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한 채 저 3층 지하 하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3층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터뜨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간수장과 그 지하에 같이 갇혀있던 수많은 죄수들이 듣고 두려워했습니까?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저게 뭘까? 저 상황 속에서 노래가 나올까? 이건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 이건 보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좋을 때는 콧노래를 해요. 흥에 겨워서 노랫가락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술 한잔 털어놓어도 별의별 노래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냥 그건 듣는 거예요. 근데 지독한 어둠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입술에 고백을 흐리지 않을 때 일관되게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때 사람들은 듣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봅니다.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은 듣는 찬송이 아니라 보는 찬송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을 송두리째 담아 올리는 삶까지를 포함한 곡조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노래예요. 하나님의 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양이고 하나님의 노래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즐거워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내 노래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상대가 없습니까? 꼭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살다가 그런 상대 하나 있으면 그래도 버틸만 하잖아요. 인생이 그죠? 보면 노래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노래가 되십시다. 난 쟤 보면 즐거워. 노래가 절로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서면 면목이 없어요. 이렇게 흠 많은 사람들을 왜 기뻐하실까? 알 길이 없죠. 그냥 좋다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유 없이 좋다시는데. 그걸로 됐죠, 뭐. 거기 무슨 이론이 있겠고 논리가 가능하겠어요. 그냥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건 신학보다 더 깊은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더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그 새노래의 근거가 뭘까? 우린 그걸 좀 궁금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다윗의 깊은 수렁까지는 이해하겠고 그래서 건져 올린 그 구원의 감격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대체 그 근거가 뭘까? 단순히 건짐을 받았다고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예? 그 대상이 된 노래가 되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오늘 이 밤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생각이 그렇게 많으신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을 키우고 기르신 부모님이 더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부모님이 더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쳐 잠든 시간에도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운명과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세요. 제가 누구 보면 확실하더라고, 누구 보면. 누굴까요? 자,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식보다 더 많이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6절,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말은 자 여길 보세요. 지금 자기가 누구의 이야기를 인용을 한 거예요. 다윗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귀에 어떤 얘기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인용구죠? 그 누구 얘기를 인용했을까? 자기가 귀에 어떤 들린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귀에 들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여기서부터입니다. 7절 하반절에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서부터 인용구예요.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계속.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를 보세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건 누굴 가리킨 거예요? 메시아.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일관된 오시마 약속하신 주제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귀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도 선명하게. 그 소리가 뭔가 다윗이 인용을 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귓구멍에다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다윗의 귀에 지금 들린 소리만 읽는 거예요. 다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가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다윗이 새 노래와 감격을, 기쁨을,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발판이 되었어요. 반석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자기는 자기 속에 늘 들끓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몸부림쳤어요. 수많은 번제를 드림으로써도 해결이 안 되고 수많은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써도 해결이 안 됐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6절을 잘 보세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는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다윗아, 그 제물로, 그 수많은 제사의 행위로 네 죄가 용서받을 줄 아느냐? 그걸로 안 된다. 그런 율법적 노력과 종교적 열심을 싸움으로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와야 된다.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부터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번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누굴 가리킨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다윗의 새 노래가 어디에서 기초된 겁니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기초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 구속함의 노래가 가능했던 겁니까?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구속의 노래가 가능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지는 자아 속에서 그 깊은 영혼의 밤을 만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며 내 노래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마름하는 이 마지막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속죄함을 입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소망이 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새 노래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 214장 우리 찬송가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님 날 위해 피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은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정리하지 못했던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내 의의로, 내 결심으로 우리는 압니다. 또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의로운 게 없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자기 육체를 찢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묶으셨듯이 이 밤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안의 죄악들을 토설케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리도 없이 무너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회복과 죄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인자의 여러분들의 운명을 거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걸어온 길 어느 발자국도 하나님의 동행 없이 걸어온 길이 없습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감사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철저한 회개와 또 한 해를 감사하면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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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